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적을 위해서 무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주가 그 기적을 허락하죠.
네, 정말 꿈 같은 순간이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우주가 이제는 그 기적을 당신의 손으로 직접 파괴하라고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평면적인 교훈을 다루려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고대 문헌 역사상 가장 심리적으로 끔찍하고 또 복잡한 이야기 중 하나죠.
네, 오늘 그 이야기로 곧바로 뛰어들 겁니다. 늘 새로운 배움을 찾아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해부할 자료는 케네스 매슈스 박사님의 창세기 강해 중 아브라함 서사의 결말부입니다.
네, 흔히들 성경 속 위대한 영웅이라고 하면 막 흠결 하나 없는 완벽한 존재를 떠올리시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이 텍스트가 보여주는 인간의 심리는 진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탁하고 흐릿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간의 치명적인 실수, 그리고 치열한 권력투쟁, 또 모든 것을 뒤흔드는 그 궁극적인 시험이 문학적이고 심리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파헤쳐볼 겁니다.
네, 종교적인 교리를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이 고대 텍스트가 인간의 본성과 두려움, 그리고 신뢰라는 주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지적 탐구의 시간이 될 겁니다.
정말 기대가 되네요.
매슈스 박사의 분석을 따라가다 보면 아, 이 서사가 정말 놀라운 투명성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서사의 절정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가진 영웅에 대한 환상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는 뜻밖의 사건부터 시작해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남부 그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인 그랄로 이주를 하잖아요.
네, 새로운 낯선 환경으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거기서 그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내 여동생이다 이렇게 속입니다. 사라도 남편이 암살당할까봐 이 거짓말에 동조를 하고요.
아주 뼈아픈 실수를 또 반복하는 장면이죠.
제가 여기서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건 그가 과거 이집트에서도 똑같은 거짓말을 해서 큰일 날 뻔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막 공포영화 주인공이 살인마가 숨어있는 지하실에 제 발로 두 번이나 걸어 들어가는 꼴이잖아요. 이쯤 되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약간 임상적인 수준의 피해 망상 아닌가요? 도대체 왜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고대 기록이 가진 매혹적인 투명성입니다. 보통 고대 신화나 서사시의 영웅들은 시종일관 영웅다운 면모만 보이거든요.
막 악당 물리치고 절대 안 굽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텍스트는 인물들을 1차원적인 판지 조각처럼 그리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당시 그랄의 왕들이 도덕적인 통제선이 없어서 아내를 빼앗기 위해 자신을 죽일 거라는 그 근원적인 공포에 압도되어 있었던 겁니다.
아, 이성이 마비될 정도의 공포요?
네, 그가 아무리 위대한 여정을 걷고 있다 하더라도 낯선 환경에 딱 던져졌을 때 생존 본능이 이성을 마비시키는 인간의 나약함을 아주 그대로 노출하는 거죠.
생존 본능 앞에서는 그동안 쌓아온 신뢰나 철학도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런데 여기서 서사의 전개가 굉장히 흥미로워집니다.
신의 개입이 시작되죠.
네, 아비멜렉 왕은 어떻게 보면 거짓말에 속은 억울한 피해자잖아요. 그런데 신이 아비멜렉의 꿈에 개입해서 경고를 내리고 심지어 아비멜렉 집안 모든 사람들의 임신을 막아버리는 재앙을 내립니다. 거짓말을 한 건 아브라함인데 왜 속은 사람이 벌을 받나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아비멜렉 자신도 꿈속에서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거든요. 여기서 텍스트는 고대 근동의 언약이라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줍니다.
언약이요? 그냥 계약 같은 거 아닌가요?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일종의 강력한 구조적인 약속입니다. 신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두르면서 아브라함이 영적인 중재자로서 중보기도를 해야만 아비멜렉의 집안이 치유될 거라고 선언하죠.
잠깐만요. 거짓말쟁이가 영적 중재자가 된다고요? 그건 너무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현대의 도덕적 렌즈로 보면 대단히 모순적이죠. 하지만 매슈스 박사의 분석에 따르면 이 서사는 아브라함 개인의 도덕적인 결백함을 주장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 아브라함이 착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오히려 인간의 도덕적 결함이나 비겁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 세상을 축복하겠다는 그 거대한 서사적 계획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이 텍스트는 신의 궁극적인 목적이 인간 주연 배우의 무능함 때문에 좌절되지 않는다는 그런 구조적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거네요.
네. 주인공이 판을 멍쳐놔도 서사의 작가가 직접 개입해서 수습하면서 그 주인공의 지위는 유지시켜주는 셈이죠.
와, 결국 아브라함의 영적 중재로 아비멜렉 집안은 치유를 받습니다. 근데 참 남의 집안 문제는 고쳐주면서 정작 자기 아내는 여전히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었다는 게 엄청난 아이러니 같아요.
하지만 그 아이러니는 곧이어 서사의 다음 국면에서 아주 극적으로 해소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온 지 무려 25년 만에 그의 나이 100세에 드디어 기적이 일어나죠.
네,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맞아요.
이삭, 번역하면 그가 웃다라는 뜻이잖아요. 과거에 불가능하다고 비웃었던 그 웃음이 이제는 경이로움의 웃음으로 바뀐 겁니다.
정말 문학적으로도 아름다운 전환이죠.
그런데 고대 문헌에서 원하던 목표를 딱 성취하는 건 보통 결말이 아니라 새로운 위기의 시작이잖아요.
어김없이 이 가족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삭이 3살쯤 되어서 젖을 때는 축가잔치를 하는데 거기서 일이 터집니다. 10대 후반의 이복형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조롱한 거죠.
네, 결국 그 일로 큰 파장이 일어납니다.
결국 사라의 요구로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사막으로 내쫓아나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솔직히 좀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했어요. 10대 청소년이 어린 동생 좀 물렸다고 사막으로 추방하는 건 현대 관점에서는 명백한 아동학대 아닌가요?
우리가 그 장면을 단순한 형제 간의 다툼이나 뭐 질투심 많은 아내의 히스테리로만 읽으면 그 잔인함에 압도될 수밖에 없어요.
네, 진짜 매정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멜시스 박사는 이 사건을 고대 근동의 냉혹한 정치 현실 그리고 상속구조의 맥락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스마엘의 조롱은 그냥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어요. 당시 10대 후반이었던 이스마엘은 이미 부족 내에서 아주 유력한 후계자로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아, 단순히 형 동생 문제가 아니라 권력 구도의 문제였군요.
맞습니다. 고대 유목 사회에서 후계 구도를 둘러싼 갈등은 부족 전체가 쪼개지거나 피바람이 부는 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위협이거든요.
아, 사라는 그걸 본 거네요.
네, 사라는 이스마엘의 행동에서 이삭의 생존과 장자권에 대한 구조적인 위협을 간파한 거죠.
그렇군요.
따라서 이 추방은 윤리적인 잣대를 떠나서 언약의 혈통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냉혹하고 정치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아, 듣고 보니 과거에 신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얻으려 했던 그들의 불신앙이 결국 이런 비극적인 권력투쟁의 여파로 되돌아온 거기도 하네요.
정확합니다. 책임을 회피했던 과거의 선택이 결국 엄청난 이자를 쳐서 청구서를 내민 거죠.
하지만 그렇다 해도 사막으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 입장에선 너무나 가혹한 처사입니다.
흥미로운 건 텍스트가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어, 신이 개입하나요?
네. 신은 사막에서 죽어가는 하갈의 통곡을 듣고 천사를 보내서 우물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마엘에게도 12명의 제후를 낳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죠.
와, 버려두지 않는군요.
메슈스 박사는 이를 통해 이 텍스트가 매우 정교한 균형을 잡고 있다고 봅니다. 역사적이고 서사적인 뼈대, 즉 언약의 혈통은 이삭으로 명확히 구분짓되 맏아들을 향한 아브라함의 부성애와 그 모자의 인간적인 고통에 대해서는 신적 차원의 돌봄을 제공한다는 거죠.
역사를 이끌어갈 혈통은 분리하되 버려진 자들의 인간성은 품어안는다. 꽤 복잡한 서사적 장치네요.
네, 아주 입체적입니다.
그 후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부엘세바에서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이웃 국가와도 안정을 찾았고 후계 구도도 명확해졌고 드디어 이 험난한 여정에 평화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독자들이 그렇게 딱 긴장을 푸는 바로 그 완벽한 타이밍에 창세기 서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충격적이고 소름 끼치는 사건이 떨어집니다.
아, 네. 바로 그 모리아산의 시험이죠.
맞습니다.
25년을 기다려 얻은 아들, 이제 모든 갈등을 겪고 간신히 지켜낸 그 아들 이삭을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즉 불태워 바치는 제물로 바치라는 요구가 떨어집니다.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든 명령이죠.
저는 이 대목에서 진짜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현대의 윤리적 기준에서 볼 때 이건 극단적인 심리적 조종 아닌가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게다가 인간을 불태워 바치는 인신공연은 당시 가나안 이교도들의 가장 끔찍한 악습인데 왜 이 서사의 신은 스스로의 성품과 모순되는 이런 극악무도한 명령을 내린 겁니까?
이 질문은 수천 년간 유대교와 기독교 전통에서 가장 치열하게 논쟁이 된 주제입니다. 유대교 전통에서는 이를 아케다, 즉 묶음이라고 부르면서 깊이 묵상해왔죠.
아케다요?
네. 메슈스 박사의 분석을 통해 이 끔찍한 시험의 작동 원리를 살펴보면 이 명령은 신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을 알아내기 위한 정보 수집의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전지전능한 존재라면 이미 알고 있었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럼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칼을 겨누게 만드는 그런 트라우마를 안겨준 거죠?
그것은 철저하게 아브라함 자신의 내면을 외부 현실로 구체화시키기 위한 무대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번제는 인간 경제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온전히 포기해서 신적 영역으로 돌려보내는 메커니즘을 의미했거든요.
아, 완전한 포기를 시각적으로 증명하는 거군요.
네. 이 시험의 핵심적인 철학적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은 선물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그 선물을 주신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가?
와, 선물이냐, 선물을 주신 분이냐?
25년 만에 얻은 아들은 아브라함의 정체성, 성공, 미래의 전부가 되어버렸을 겁니다. 그 목적에 되어버린 선물을 잠시 제단 위에 내려놓게 함으로써 그의 신뢰의 대상을 교정하는 극한의 심리적 수술이었던 셈이죠.
심리적 수술이요. 하지만 머리로는 이해해도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러 3일길을 걸어간다는 건 너무나 끔찍합니다.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3일간의 침묵은 서사적으로 엄청난 긴장감을 줍니다. 하지만 텍스트를 자세히 분석한 학자들, 특히 신약성경 히브리서의 관점을 빌려오면 그 시간은 단순한 절망이 아니었어요.
절망이 아니었다고요?
네, 아주 치열한 이성적이고 신학적인 추론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산 아래 종들을 남겨둘 때 우리가 예배하고 함께 돌아오리라고 복수형으로 말하거든요.
그게 단순히 종들을 안심시키려는 하얀 거짓말 같은 게 아니었나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메슈스 박사는 아브라함이 지난 여정을 통해 신의 성품과 약속의 절대성에 대해 확고한 데이터를 쌓았다고 분석합니다.
어떤 데이터요?
비록 내 손으로 아들을 죽이더라도 애초에 죽은 것과 다름없던 백세의 몸에서 생명을 창조한 신이라면 분명 다시 살려내서라도 언약을 지킬 거라는 논리적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죠.
아, 생명을 무에서 창조했으니 다시 부활시킬 수도 있다. 극한의 인지 부조화를 극단적인 신뢰의 도약으로 돌파한 거군요.
네, 정말 논리적이면서도 광기어린 신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간과하기 쉬운 인물이 바로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칼을 들 때까지 이삭이 반항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당시 이삭은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기가 아니라 목재를 짊어지고 산을 오를 정도의 건장한 청년이었잖아요. 100살이 훌쩍 넘은 노인이 청년을 강제로 결박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정확한 지적이에요. 그 점이 바로 아케다 서사가 가진 또 다른 이면입니다. 이삭이 저항하지 않았다는 건 이삭 역시 자발적으로 제단에 눕는 걸 허락했다는 의미거든요.
스스로 제물이 되기를 동의했다는 거네요.
네. 이민 아버지를 이뤄한 신뢰 그리고 아버지가 믿는 신에 대한 이삭 자신의 능동적인 순종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일방적 폭력이 아니라 두 세대가 공유한 신학적 정점이었던 거죠.
두 세대의 완벽한 신뢰. 결국 천사가 개입해서 아브라함의 칼을 멈추게 하고 신은 자신의 무결성을 걸고 맹세하면서 축복을 영구적으로 재확인하죠.
네, 가장 큰 시험을 통과한 순간입니다.
그 극한의 심리적 벼랑 끝에서 시험을 통과한 후 이제 서서는 아브라함 인생의 황혼기로 접어듭니다. 흥미로운 건 가장 영적인 산봉우리를 경험한 직후에 그가 아주 현실적이고 치밀하게 미래를 준비한다는 점이요.
땅을 사는 이야기죠?
네. 아내 사라가 127세로 세상을 떠나자 아브라함은 가나안 원주민인 헷 족속과 협상해서 막벨라 굴을 은을 주고 매입합니다. 텍스트가 이 부동산 거래 과정을 꽤 길게 다루는데 그냥 가족 묘지 하나 산 게 모대수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이 거래는 단순한 장례 절차가 아닙니다. 이 서사를 관통하는 거대한 거시적 그림에서 볼 때 아주 결정적인 법적 장치거든요.
법적 장치요?
아브라함은 평생을 장막에 살면서 나그네로 떠돌았습니다. 신이 온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땅 한 평 없었잖아요.
아, 맞네요. 다 남의 땅이었죠.
막벨라 굴 매입은 그가 이 약속의 땅에서 역사상 최초로 합법적인 소유권을 확립한 사건입니다.
와, 최초의 소유권?
작은 묘지터에 불과했지만 이것은 훗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전체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거대한 약속에 대한 실질적인 보증인이자 닻을 내린 행위였던 거죠.
아, 미래를 위한 아주 확실한 법적 교두보를 마련한 거군요. 그 후 아브라함은 후계자인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가장 신이 많은 종을 고향인 메소포타미아로 보냅니다.
네, 그 유명한 우물가 이야기죠.
그런데 종이 우물가에서 아내감을 찾는 방식이 정말 기발해요. 그는 기도를 하면서 자신만의 테스트 메커니즘을 설정하잖아요.
맞아요. 물을 달라고 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거죠.
네, 내가 물을 달라고 할 때 나뿐만 아니라 내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겠다고 자청하는 소녀가 바로 정해진 사람입니다. 이렇게요.
네.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요행을 바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막 길을 가다가 일부러 지갑을 떨어뜨려 놓고 이 지갑을 주워서 내게 돌려주는 사람과 동업을 해야지 라고 속으로 정하는 거랑 약간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니브가가 나타나서 그 테스트를 완벽하게 통과합니다. 이 우물가의 기도는 그저 운명적인 우연을 기대한 마술적 주문인가요?
많은 분들이 그 대목을 낭만적인 운명론으로 오해하지만 매슈스 박사는 여기서 고대 이방 종교의 기도와 이 서사가 말하는 기도의 본질이 어떻게 다른지를 아주 명확히 짚어냅니다.
어떻게 다른데요?
이방 종교에서 기도는 재물을 바쳐서 신의 마음을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주술적 수단이었어요. 반면 이 종의 기도는 전혀 다릅니다. 그는 신의 거대한 서사적 계획이 현실의 시공간 속에서 실현되는 과정에 공동 참여자로서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 참여자라는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종이 설정한 테스트는 무슨 색깔의 옷을 입었는지 맞추는 식의 무의미한 요행이 아니었거든요. 낙타 10마리가 긴 사막 여행을 마치고 마시는 물의 양은 수백 리터에 달합니다.
와, 수백 리터요? 엄청나네요.
낯선 이방인과 짐승들을 위해 그 무거운 물항아리를 수없이 길어 나르는 건 엄청난 육체적 노동과 극단적인 환대를 요구하는 일이죠. 즉, 종은 특정 도덕적 특성, 바로 급진적인 환대를 가진 인물을 찾아내기 위한 정밀한 인격적 스트레스 테스트를 설계한 겁니다.
아,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인격을 테스트한 거군요.
맞습니다. 신의 섭리는 인간이 가만히 누워있을 때 마법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종의 주도적인 기획과 행동, 그리고 리브가가 보여준 헌신적인 육체적 수고와 윤리적 선택이 역동적으로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신의 뜻이 현실에 구현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 서사가 말하는 참된 기도의 작동 방식입니다.
정말 압도적인 해석이네요. 리브가는 자신이 베푼 그 힘든 육체 노동이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역사적 변곡점이라는 걸 꿈에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전혀 몰랐겠죠.
인간의 능동적인 선의가 신의 거시적 계획과 완벽하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순간이군요.
네, 아주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결국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고 어머니를 잃은 깊은 슬픔을 위로받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은 175세의 나이로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하죠.
기나긴 여정의 끝이네요.
놀랍게도 이때 갈라섰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모여 아버지를 그 막벨라굴에 안장합니다.
치열했던 갈등의 역사를 뒤로하고 서사의 문을 닫는 아주 고요하고도 묵직한 화해 장면이죠. 매슈스 박사의 분석을 통해 보았듯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내를 방패막이로 삼았던 비겁한 생존자가 어떻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궁극적 신뢰의 인물로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문학적 완성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대 문헌 속 한 인물의 심리적, 정치적, 영적인 여정을 아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았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거짓말쟁이에서 시작해 치열한 정치적 권력 투쟁을 겪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시험의 산맥을 넘어서 마침내 미래를 위한 치밀한 법적, 도덕적 구조를 완성해낸 아브라함의 서사.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네, 이 텍스트는 영웅의 무결성을 찬양하는 대신 인간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신뢰라는 가치가 어떻게 구축되어 가는지를 논리적이고도 치열하게 증명해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이 서사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도 나만의 모리아산과 이삭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몰두한 나머지 나의 궁극적인 가치나 철학보다 더 꽉 쥐게 된 어떤 선물일 겁니다.
그게 참 커리어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눈부신 커리어일 수도 있고 집착하고 있는 특정 인간관계일 수도 있으며 혹은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완벽한 자아상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삶에 피할 수 없는 위기나 거대한 섭리가 당신에게 그 소중한 것을 잠시 내려놓으라고 요구한다면 당신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돌아오리라고 말할 수 있는 단단한 신뢰의 도약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 깊은 탐구 시간으로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이 질문의 의미를 한번 깊이 해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깊은 탐구 시간이었습니다.